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토요일 BOE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BOE 세계 뉴스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들이 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차별 없는 무역과 투자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APEC에서 공동선언이 채택된 건 지난 2017년 베트남 정상회의 이후 처음입니다. 공동선언에서 정상들은 국제보건협력 분야에 있어서 코로나 진단검사와 필수 의료품, 서비스 개발과 생산, 제조와 분배의 건설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백신과 치료제 등 의학 대책의 공평한 접근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경제 회복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서 무역과 투자의 원활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상들은 또한 장기적으로 무역과 투자 자유화 등 경제 통합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올해 의장국인 무하디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정상회의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여파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가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당초 올해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정상회의 의제는 모두를 위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며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사우디 국왕이 주재합니다. 사우디 정부는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마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21일과 22일 회의 모두 참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G20은 전 세계 주요 19개 나라와 유럽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전 세계 경제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랍권 국가들 가운데서는 유일한 G20 회원국인 사우디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들은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인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 등으로 드러난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주택가에서 21일 아침 수십 발의 박격포탄이 떨어져서 적어도 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타리크 아리안 아프간 내무부 대변인은 테러범들이 카불 시내에 적어도 23발의 박격포탄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불 시내 각국 대사관과 국제회사들이 모여있는 그린존에도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카불 주재 이란 대사관은 트위터에 적어도 한 개의 로켓이 대사관 단지 안에 떨어졌으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테러범들이 소형 트럭 두 대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지점에서 공격을 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리안 대변인은 어떻게 차량이 시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티베트의 정치적 지도자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고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티베트 망명 정부인 중앙 티베트 행정부 CTA는 성명에서 롭상 상가이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로버트 데스트로 미국 티베트 문제 특별 조정관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CTA는 또 이번 회담이 전례가 없다면서 CTA와 미국 관리들의 관계에 낙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몇 년 안에 공식화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 지도자의 미국 방문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지난 1950년에 티베트를 무력 점령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미국에서 20일 하루 동안 19만 5,500명이 넘는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날에는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도 계속 증가해서 일주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주간 사망자의 거의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박영수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 약자로 CPR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위중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중 하나인데요. 두 손을 환자의 가슴 중앙에 포개서 깍지를 낀 손으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빠르게 가슴을 압박하고 이완하는 것을 반복하는데요. 실시하는 사람의 체중을 실어서 수직으로 아래로 눌렀다가 가슴이 다시 올라오면 다시 누르기를 환자의 심장 박동이 돌아올 때까지 실시합니다. 심장이 마비됐던 환자들 가운데 40%가요. 심폐소생술로 위기를 면했다라는 기사를 지난 2017년에 뉴욕타임스가 냈었는데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시간은 길게는 30분 정도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한 남성이 심장이 멎었다가 소생한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심정지 45분 만에 살아난 이야기가 ABC 방송과 뉴욕타임즈 등에 보도됐는데요. 이 남성은 심폐소생술, CPR로만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이 체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사실상 냉동인간이 된 상태였던 것이 이 소생한 주요 이유가 됐는데요. 이 남성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7일 등산 도중에 고립된 한 미국인 남성이 일요일 구조됐는데요. 이 남성이 구조됐을 때는 의식이 없었고 심장은 불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심장은 멈췄고 언론은 이 남성이 죽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의료진은 CPR과 함께 이 몸 안에 피를 빼내서 따뜻하게 만든 후에 산소와 함께 다시 넣어주는 에크모 치료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치료가 45분 동안 이어졌고요. 마침내 남성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 남성의 심장이 이 상온에서, 그러니까 영하가 아닌 실내 온도에서 오랫동안 정지됐다면 뇌가 손상돼서 생존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결국 이 남성의 기적적인 회생은요, 냉동인간으로 만들 뻔했던 환경과 의료진의 최선의 대처가 더해져서 귀한 생명을 살리게 됐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주목을 받은 소식을 정리하는 한반도 현안, 독자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그리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약속의 땅. 미국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세 번째 회고록 약속의 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 펭귄 랜덤 하우스는 앞서 뉴욕타임스에 영어 외에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총 25개 언어로 번역돼 발간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초기 정치 인생과 2008년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2011년 알카에다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의 사망까지 이를 다뤘습니다. 출판사 측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 내에서만 총 300만 부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출간 발표문에서 집필을 마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직에 있었을 때를 회상하며 책을 쓰는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서전에는 대통령 임기 동안의 주요 사건들과 얽혀있는 사람들, 옳게 행동했던 것들과 저질렀던 실수, 내가 마주했던 정치, 경제, 문화 세력들에 대해 담았다라면서 나라의 분열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담은 이 책이 젊은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를 일깨워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오바마 대통령의 책은 출간될 때마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 초까지 8년의 대통령 재임 기간을 겪은 일들을 기록한 이 회고록에서 북한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취임 첫 해인 2009년 4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행한 핵무기 없는 세상의 연설에 대해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가 연설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취임 후 세계 곳곳에서 미국에 대한 태도가 꾸준히 개선됐다면서 높아진 인기 덕에 동맹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적 기여를 유지하거나 강화했고 이런 점은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할 때도 많은 영향력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스택입니다. 보수 언론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미국의 주류 언론에 대한 보수층 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대안 언론이 인기를 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우파 대안 언론의 구독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에포크타임, 뉴스맥스, OAN 등입니다. 뉴스맥스는 TV, 신문, 잡지 등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1998년에 설립됐고 플로리다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 중 한 명은 보수 언론 팍스 뉴스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를 구축하기 위해 뉴스맥스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는 뉴스가 보도될 만큼 보수층 미국인들에게 강력한 대안 언론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선언 이후 부정선거의 증거와 법적 싸움 등을 매일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이 음모론으로 일축하고 있는 대선 부정선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듣기 원하는 구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는데요. 뉴욕에 본사를 둔 에포크타임즈는 2000년 설립된 극우 보수 언론으로 역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극우 언론이자 프로 트럼프인 트럼프 대통령 지지 언론 OAN,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도 최근 급부상하는 언론 중 하나로 2013년 미 서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OAN을 지지하는 발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주목을 받은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김동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 알아볼까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 내 코로나 의심 증상자가 6,1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805명은 10월 22일에서 29일 사이 의심 증상자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까지 격리된 누적 인원은 32,356명이며 실시간 유전자 증폭 RT-PCR 방식으로 검사한 사람은 12,0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WHO는 11월 5일까지 북한이 보고한 공식적인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진 의심자가 이렇게 많은데 정작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미 듀크대 글로벌 보건연구소 웬후이 마오 박사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어떤 기준으로 의심 증상자를 분류했는지 정보가 더 필요하지만 의심 환자가 6천여 명에 달해도 확진자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마오 박사는 최근 중국도 일부 도시들에서 소규모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 당국이 주민 수 100만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지만 확진자는 몇 명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북한이 의심 증상자를 일반으로부터 잘 분리한다면 코로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발생 현황에 관한 북한 당국의 보고에 줄곧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약회사들도 지금 속속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문제는 북한 등 저개발 국가들은 백신 확보에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 듀크대학 글로벌 보건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부유한 나라들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에 이미 90억 회분 이상의 구매 계약을 맺었다며 저소득 국가 국민들의 백신 접종이 지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오 박사는 저개발 국가들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확보하더라도 자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발표한 미국 화이자사 백신의 경우 특히 영하 70도의 초저온에서 보관, 유통해야 하는데 저개발 국가들은 관련 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백신 연구소의 졸탄 키스 연구원은 모더나 백신의 경우 보관 온도가 덜 낮아서 약간 쉽게 더 외딴 지역까지 보급할 수 있다면서도 저온 유통은 개발 도상국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대북 제재 면제라는 관문도 남아 있는 거죠.
네, 임명을 요청한 미국의 구호 전문가는 17일 VOA에 UN 제재가 백신의 북한 반입을 금지하지는 않을 테지만 냉동고 등 백신을 북한까지 보관, 운송하는 데 필요한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백신 보관과 운송에 관련된 물자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가 금지한 차량, 금속, 전자제품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해킹 그룹이요, 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를 공격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요?
네, 미국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최근 북한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제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톰 버트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보안 신뢰 담당 부서장은 지난 13일 공식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목한 해킹 그룹은 이 회사가 징크로 명명한 북한 해킹 그룹 라자르스와 세리움, 그리고 러시아의 스트론튬 등 세 곳입니다.
네.
이들의 공격 대상은 캐나다와 프랑스, 인도, 한국, 미국 등의 제약회사 7곳과 백신 개발 연구원들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격 대상은 대부분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의료시험 단계에 있는 제약회사들로 한 곳은 의료시험에 연관된 의학조사기관이었고 다른 한 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방법을 개발한 회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해킹 방식을 썼을까요?
버트 부사장은 북한 해킹 그룹이 이들 회사들을 대상으로 스피어 피싱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자루스의 경우 마치 채용을 진행하는 것처럼 위조한 이메일을 보냈고 세리움은 세계보건기구 WHO 관계자로 신분을 속여 이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해킹 공격은 차단됐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밝혔습니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파리 평화포럼에 참석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최근 백신 개발 회사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해킹 조직이 백신 회사를 공격하는 이유도 함께 짚어보죠.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들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에 나선 이유는 스스로 백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겠죠.
대신 기술적, 과학적으로 발전된 미국이나 한국 등을 대상으로 정보를 탈취하려 한다는 겁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코로나 백신 개발 기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분석한 대부분의 보고서는 북한이 공통적으로 신분을 위장한 스피어 피싱을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피어 피싱 메일을 통해 연구자들의 로그인 암호 등을 빼내면 개발 관련 진행 정보들을 몰래 훔쳐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바틀렛 연구원은 북한의 경우 해킹 공격을 위한 장비와 기술이 북한 내부에 없어 해커들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군 당국이 지난 7월 북한 해커들이 포진해 있는 나라로 중국과 인도, 러시아,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등을 지목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가보죠. 자, 북중 이란 이 세 개 나라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네요.
네,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은 16일 중국이 이란과의 전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이 이란의 불법 무기 확산을 시도하는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미국 차기 핵무기 정부는 이들 세 개 나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부장관은 중국과 이란의 연대는 석유 수입과 이를 방해하는 제재 요인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다른 나라에 대한 판매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기를 제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란뿐 아니라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도 핵무기 체계를 포함한 불법 무기를 판매한 이력이 있다며 해당 시설은 2007년 이스라엘군에 의해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확산 행위는 상당히 불투명하며 계속해서 관련 정보 수집과 함께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최근 중국 중심의 어떤 연대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후보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의 적성국 연대 움직임은 상하이 협력기구 SCO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SCO는 러시아와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등으로 구성된 안보 협력체입니다. 이코노미 선임 연구원은 중국과 이란의 최근 관계에 대해 낙관적 시각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보다 넓은 맥락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들의 연대 움직임을 보다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국이 가입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인도를 제외하고는 비자유주의 국가들의 연대이며 특히 최근 테러 대책 등 가치 중심적으로 의제를 놓고 단합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해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전 세계 나라들을 중국을 후견국으로 맞이해 북한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버림받는 나라가 될 것인지 반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또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네,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이코노미 선임 연구원은 솔직히 정부가 교체된다고 해서 뚜렷한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한국도 북한과의 관여에 더 흥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의 경우 이미 대북 제재 완화 조짐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야기할 수 없는 만큼 기존 6자회담 체계로 복귀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6자회담 체제 등 다자적 접근은 이미 실패한 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대북 최대 압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며 여전히 차기 행정부가 추구할 수 있는 유효한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이행에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호소를 했네요.
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열린 안보리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들 간 의견 불일치로 대북제재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호이스겐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다뤘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북한의 정제유 수입 초과에 대한 안보리의 명확한 입장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호이스겐 대사가 언급한 대북 정제유 수입 한도 초과 문제는 지난 2017년 안보리가 제퇴한 대북 결의 2397호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북 결의 2397호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각국은 북한의 정제유를 고급할 때 정확한 양을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은 공식적으로 보고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으로 이들은 공급량을 보고하면서 그 단위를 배럴이 아닌 톤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호이스겐 대사는 바로 이 단위의 불일치로 인해 북한이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수입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단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안보리 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이를 거부하며 이 부분을 정치하고 있다고 호이스겐 대사는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이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호이스겐 대사는 이날 회견에서 제재가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질문에 북한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제재가 아니며 이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춘다면 막대한 자금을 여기에 쓰지 않고 국가 발전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제재 면제 요청을 주요 우선순위로 놓고 진행하고 있고 면제 승인까지 평균 이틀 이상 걸리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북제재위는 인도주의 지원단체에 대북 지원과 관련해 최대한 많은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독자의 선택 시간에는요, 북한 내 코로나 의심 환자 수 최신 통계,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백신 회사 공격 사례, 북한과 이란, 중국 사이의 연대 강화 움직임, 또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이행 우려에 대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현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창호 씨의 2017년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사연 아버지의 이름으로 들어보시죠. 미주 탈북동지회 김창호 씨가 지난해 12월 설립한 탈북자 지원단체입니다. 김 씨가 이 단체를 설립한 건 탈북자 사정은 아무래도 탈북자가 잘 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들의 형편을 잘 살펴 적어도 자신과 같은 불행은 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든 나누자는 취지였습니다. 아직 자신도 물질적인 안정을 찾지 못했지만 미국에서의 10년간의 경험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탈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될 것이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먼저는 탈북자 가족들 한 가족씩 자그마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뭐 일하는 것도 좋겠지만 남들 밑에서 일하는 것도 좋겠지만 먼저 그보다 먼저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김 씨가 이 단체를 설립한 데는 탈북자들과 함께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 나가자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어려움부터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탈북자 단체 대표, 지압소 주민 김창호 씨. 이렇게 미국 정착 10년 만에 단체를 만들고 자기 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건 가족들의 든든한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주중엔 다른 곳에서 또 주말엔 자신과 함께 지압사로 일하는 아내의 도움이 가장 컸지만 두 아이가 학업에 열중하고 무엇보다 아침 저녁으로 또 주말에도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해 웬만한 집안일은 척척 알아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애들 보면 부모가 딱 그 음식을 다 만들어줘야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생각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이제 달린 데서요. 자기가 다 튀겨먹고 감자 칩 다 만들고 작은 애가 있잖아요. 알아서 다 해. 부모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것이다. 애들 이제는 하도 이제는 그런 생활을 살아서 이제 당연한 게 됐어요. 당연한 게 됐고, 뭐 열심히 집에 들어오면 조사 하나 외치고 공부할 것도 열심히 그리고 공부하느라고. 지금 애들 큰애 같은 경우는 하이스쿨 다닌다 보니까 공부 좀 레벨이 높은 데거든요. 그러면 숙지가 홈워크가 엄청 많아요. 밤 11시 2시 공부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엄청 성실이 됐어요.
효도가 다른 게 있냐며 고등학생인 아들 그리고 중학생인 딸, 이렇게 온누이가 도와가며 엄마 아빠 걱정 안 하게 해주는 게 효도라는 김씨. 한때는 돈 버느라 자식 돌보는 일을 소홀했었던 김씨였지만 자식 농사 망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모든 일을 접고 관심을 쏟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미 문제를 넣어서 유니스피스 받으니까 애들이 당황하더라고요. 난 그거 몰랐어요. 근데 미들스쿨 졸업인데 F가 난 거예요. F는 낙지거든요. 졸업식도 못 참가한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애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도 몰랐던 거예요. 이민지 하나 때문에. 그래서 마음 다 잡았죠. 내가 일 다르던 거 쓰다고 하고 와이프만 일하고 오직 애만, 애 교육만 들어갔죠. 뭐. 그냥 뭐 오면 뭐 공부에 대해서 숙제에 대해서 그리고 아빠가 저만의 스트레스 주지 않고 그간 별로 또 욕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전에 엄청 욕을 했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꾸고 그러면서 아이들 성적은 물론이고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동시에 독립적인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인생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아빠만 없으면 너희가 그때 가서 방세, 렌트비도 마련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다 너희가 벌어서 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아빠 엄마가 죽으면 그때 너희는 어떻게 사느냐. 법리처는 함께 있느냐 아니냐. 너희 이래서 버텨내지 있겠는지 너희 자신들한테 스스로 이제 물어보면서 하라고. 우리가 여러분 맨날 시간만 되면 얘기를 해요. 공부 열심히 하라.
또 부모 외에는 기댈 곳 없는 이 나라에서 서로 의지하며 누구보다 서로에게 큰 힘이 돼주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아버지로서 극복해야 할 큰 도전을 힘들지만 아이들과 함께 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에 탈북해 중국, 몽골 그리고 한국과 영국을 거쳐 미국에 정착한 40대 탈북 남성 김창호 씨. 올해 생일이 지나면 이제 50세가 됩니다.
기운이 떨어지면 아 이거 내가 몇 년 버틸까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뭐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저 어떻게 보면 혼자서 생각하더라고요.
작은 체구에 마른 몸, 그저 건강이 좋질 않아서 라고 말하는 김창호 씨. 쉬지 않고 쫓기듯 살아왔던 삶 때문일까요? 태어나 지금까지 단 한 번 몸 편히 마음 편히 먹고 쉬어본 적이 없다는 김 씨는 문득문득 밀려오는 생각에 막연한 염려도 생긴다고 말합니다. 김 씨는 현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의 망명 신청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이 불확실한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자격은 얻었지만 늘 불안한 마음은 떨칠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지난 10년 동안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건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열심히 산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정부의 선처를 바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 불안합니다. 아들도 이런 상황을 알았는지 부쩍 불안해한다고 말하는 김 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만 엄청 걱정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다 쫓겨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애들이 그렇게 힘들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자녀 교육도 지압소도 큰 문제 없이 가는 상황에서 김 씨의 가장 큰 소망은 미국이란 나라가 자신 같은 탈북자들의 상황을 살펴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과연 저희들 보는 눈길을 좀 달리해서 그러니까 우리 탈북자들을 미국의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처럼 보지 말고 우리들 살기 위해서 애타게 노력하는 정말 어렵게 이렇게 미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뭐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는 이런 탈북자들을 좀 이렇게 좀 이쁜 눈으로 봐줘가지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제일 먼저 여건이 우리 신분 문제인데 그런 신분을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장받지 못한 미래지만 김 씨는 10년을 버텨왔기 때문인지 그저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오를 다시 한다는 김창호 씨. 그러나 별게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사는 가족을 아끼며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뭐 애들하고 노는 시간도 별로 없고 일에 쫓기다 나니까 그러니까 참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뭐 우리한테 뭐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뭐 열심히 사는 거. Love never fails. 와이프가 엄청 고생하잖아요. 무슨 고생은 뭐 이제 다 같이 고생하겠지만 뭐 북한을 떠나서든 늘 뭐 이렇게 힘든 거는 뭐 같이 해왔고 또 울고 웃고 다 같이 헤쳐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까지 와서 같이 사는데 저도 남편으로서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요. 그냥 살아주고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뭐. 남편을 살 수 있는 게 그 일이 최고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변하지 말아야 할 자신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읽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판초비아 장군은 혁명으로 우에르타 대통령을 쫓아냈던 카란사 장군을 멕시코 시티에서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판초비아 장군이 세운 정부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멕시코 시티에서 쫓겨났던 카란사 장군은 포기하지 않고 판초비아 장군의 맞설 힘을 키웠습니다.
카란사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하루가 다르게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국 카란사 군대는 판초비아 장군을 강제로 물러나게 했고요. 다시 정권을 잡고 자신의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카란사가 세운 정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카란사 장군과 마찬가지로 판초비아 장군 역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기회를 엿봤습니다. 판초비아 장군은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판초비아 장군은 미국이 카란사 장군을 공격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이 멕시코군을 이끌고 전투에 나선다면 그야말로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판초비아 장군은 이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미국 남부 텍사스주의 국경을 넘어 한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미국인 1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소식을 들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판초비아 장군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즉시 대규모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하루빨리 판초비아 장군을 찾아내 보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초비아 장군과 맞섰던 카란사 장군은 처음에는 윌슨 대통령의 이런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자신의 적인 판초비아 장군이 미군에게 잡혀 처벌받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카란사 장군은 미군이 자신이 세운 정부까지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카란사 장군은 모든 미국 군인들은 멕시코에서 철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판초비아 장군의 군대는 텍사스주의 또 다른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의회에 선전포고를 요청할 것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기 전에 긴장이 가라앉았습니다. 미군은 멕시코에서 철수했습니다. 멕시코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선출했고요. 베누스티아노 카란사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멕시코 상황을 다루고 있을 때 세계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유럽 나라들의 갈등은 전쟁을 향해 치달았고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은 여러 해 동안 서로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40년 이상 실제 싸움은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참혹한 일입니다. 전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이죠.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유럽의 어떤 나라도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유럽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의 균형에 의존했습니다. 한쪽은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고요. 반대쪽은 영국과 프랑스, 제정 러시아가 협약을 맺은 3국 협상 국가들입니다. 양쪽 세력 모두 유럽의 작은 나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가 두 세력 중 어느 한쪽에 가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북부 유럽인 스위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은 두 세력 가운데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습니다.
유럽 강대국이 서로 정치적 균형을 유지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경쟁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럽 열강은 이 식민지와 경제력을 놓고 전 세계에서 서로 경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이나 중동 지역, 아프리카에도 유럽 강대국의 힘이 뻗쳤고 세계 어디에든 돈을 투자했습니다. 특히 발칸반도에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리아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유럽 지역에서 열강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아드리아해는 지중해 북쪽에 이탈리아 반도와 발칸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이고 흑해는 유럽 남동부와 서아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유럽 강대국들은 발칸반도에 대해 특별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서로 발칸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를 내세웠는데 이런 상황에서 발칸반도의 나라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륙 전체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발칸반도의 도시 중 하나인 사라예보에서 위태로웠던 불꽃이 당겨졌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다음 황위를 계승할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사라예보를 방문했습니다. 사라예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라예보 출신으로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청년 7명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통치에 저항하려고 페르디난트 대공을 암살하기로 계획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상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윌리엄스 칼리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아츠 대학의 하나로 꼽히는 윌리엄스 칼리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는 초대형 종합대학교들도 많지만 작고 강한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북동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윌리엄스 칼리지는 미국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 매년 선정하는 대학 순위에서 17년째 국내 리버럴 아츠 칼리지 중에서는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명문 중의 명문대학교입니다.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네, 미국의 대학교들은 크게 분류하면 대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종합대학교 부류와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하는 순수 학문을 지향하는 칼리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간 소개해드린 미국의 대학들은 순수 학문과 실용 학문을 겸비한 종합대학교 위주였다면 이번에 소개하려는 대학은 리버럴 아트, 즉 인문학 중심으로 하는 성격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리버럴 아츠 대학이 어떤 성격의 대학인지 여전히 좀 낯설게 여겨지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좀 더 들어보시죠.
아티노 원어로 볼 때 리버럴이란 말은 리베랄리스에서 나온 말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엘리트, 즉 지성인을 뜻합니다. 미국 대학에서 리버럴 아츠 교육이라고 하면 엔지니어링이나 의학, 경영학 같은 실용주의에 중점을 둔 학문과는 달리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어학, 예술 등의 넓은 분야를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리버럴 아트 교육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How to think 과정을 강조합니다. 시대가 변천하면서 리버럴 아트의 범주는 그 영역이 포괄적으로 넓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농업, 경영학, 시의학, 공학, 의학, 약학 등과 같은 실용주의 학문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졸업하는 많은 학생이 법학이나 경영학, 의학 등의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대학원이 리버럴 아츠 학문을 강조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의과대학들은 과거에는 주로 과학 영역의 과목을 중심으로 지망자를 입학 과정에서 심사했는데 지금은 필수 과학 과목들 이외에 많은 과목을 리버럴 아츠 분야에서 택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리버럴 아츠 교육을 통해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좀 더 효과적인 의사 전달 능력을 길러주고 동료 의사, 간호사들과의 관계 등 긍정적이고 폭넓은 능력을 배양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리버럴 아츠 교육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가 수백 개 있는데요. 유서 깊은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지들은 대부분 동부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다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소형 아이비리그로 분류되는 대학들로 매사추세츠주의 엠허스트 칼리지, 윌리엄스 칼리지, 메인주의 베이스 칼리지, 오드윈 칼리지, 버먼트주의 미들베리 칼리지, 펜실베니아주의 하버포드 칼리지 등이 있습니다. 또 50여 개 여자 대학들 중에서 소위 5대 여자 명문이라고 해서 웰슬리, 스미스, 프리머, 바나드, 마운홀리오크 칼리지가 대표적인 여자 명문 사립 리버럴 아츠 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윌리엄스 칼리지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윌리엄스 칼리지는 매년 미국의 대학들의 순위를 발표하는 US News and World Report 2020년 평가에서 미국의 전체 리버럴 아트 칼리지 중에서 17년간 계속해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또 미국의 저명한 경제 주간지 포브스지는 매년 미국의 종합대학교들과 순수 학문을 지향하는 리버럴 아트 대학들을 모두 통합해 대학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2019년도에는 미국 전체 대학교들 중에서 아주 소형 대학인 윌리엄스 칼리지가 19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 아츠 대학인 윌리엄스 칼리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칼리지는 1793년 매사추세츠주에서 남학생들만의 학교로 출발했습니다. 당시 매사추세츠주의 대지주이자 민병대 사령관이었던 에브라임 윌리엄스 대령의 유지를 받들어 세워진 학교인데요. 윌리엄스 칼리지의 초기 역사의 발자취,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도움말로 짚어보겠습니다.
설립자 에브라임 윌리엄이 민병대를 조직해 지역방위를 담당했던 시절은 뉴욕주 북부와 매사추세츠주 서부 지역은 아직도 영국과 프랑스군이 미국 대륙에서 서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전투를 벌이던 참으로 혼돈된 시대였습니다. 1740년대 에브라임 윌리엄의 집안은 매사추세츠주 서부 지역에서는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재력 있는 가문이었는데요. 그 무렵 윌리엄은 매사추세츠주 군기지를 사수하는 민병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1755년 전사하는 지훈을 맡게 됐습니다. 이후 그의 유언에 따라 에브라임 윌리엄스가 헌납한 좌택과 부지에 윌리엄스타운 프리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하버드 대학에 이어 두 번째 오래된 대학이자 리버럴 아트 칼리지로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의 전신입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칼리지가 탄생하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대학 설립에 대해서 하버드대학교 동문의 반대가 심했다고 하네요.
네, 윌리엄스 칼리지한 미국 역사가들의 저서를 보면 매사추세츠주의 또 다른 대학 설립은 불필요하다. 이 대학은 이미 130여 년 초기 식민지 정착민들에 의해 설립된 하버드 대학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이런 글들이 적혀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존하고 있는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두 개의 대학으로 나누는 것은 자칫 대학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며 식민지 지역의 분열을 초래할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등 윌리엄스 칼리지 설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꽤 컸었습니다.
결국 에이브라임 윌리엄스가 사망한 지 30년도 훨씬 지나서야 학교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 역사 자료에 따르면 윌리엄스 칼리지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 19세기 때만 해도 미국 대학들은 졸업식 때 저마다 제각각 유럽 성직자들의 외출복을 본따 만든 학위복과 학사복을 썼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은 이 대학의 특징은 살린 통일성 있는 학위복과 학사복들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데는 한 윌리엄스 칼리지 학생의 기여가 컸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네, 1887년 윌리엄스 칼리지의 대학생이던 가드너 레오나드라는 학생이 자신의 졸업식에 자신을 포함해 모든 졸업생들에게 졸업가운과 모자를 디자인해서 이쪽 큰 화제가 됐습니다. 통일된 졸업가운과 모자를 쓰게 했던 이유는 부유한 학생과 가난한 학생들의 신분의 격차를 없애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몇 년 뒤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대학 예복 제조 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레너드 씨도 초청되고요. 1895년 오늘날 미국에서 통용되는 대학 졸업 의상이 정해지게 됩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리버럴아츠 대학의 하나인 윌리엄스 칼리지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윌리엄스 칼리지의 학교 현황, 입학 사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